하나님께서는 때로 충격적인 사건을 통해 우리를 각성시키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무조건 사랑하시지만 무분별하게 사랑하시지는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있는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이고 또 무한하신 그 은혜가 우리에게 계속해서 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있어야 될 마땅한 모습, 거룩하고 의로운 모습이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를 징계하시기도 하고 충격적인 사건을 통해 우리를 각성시키시는 겁니다. 성경 역사에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때로는 고난을 겪게 하시고 원치 않는 그러한 사건으로 인도하시는 경우가 바로 그러한 경우입니다. 사랑하시기에 채찍을 드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더 거룩하게 변화시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이 충격적인 사건은 하나님께서 초대 교회를 더욱 사랑하시고 또 교회를 통해 온 열방을 변화시키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고 하는 부부가 헌신을 하기를 원했지만 그 헌신 이면에 잘못된 동기와 죄악을 가지고 나아감으로 인해서 죽임을 당한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초대교회에 일어난 내적인 첫 사건이죠. 외부의 위협은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을 비롯한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지 못하도록 위협하고 협박하는 고난은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은 점점점 더 강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에 주어지는 외부의 핍박과 고난은 결코 교회를 무너뜨릴 수 없었습니다. 더 위험한 위협은 내부로부터의 위협, 이 공동체 내부에서 일어나는 분열, 또 내부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죄악, 이런 것들이 교회에 더 큰 위협이 되었습니다. 교회에 나타난 최초의 영적 공격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사건은 초대교회, 예루살렘교회 헌신된 리더십 중에 한 사람이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서 나타난 일입니다. 사도행전 4장에 나타난 이 예루살렘 교회의 분위기는 가난한 이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서로 돕고 나누는 그런 공동체의 모습이었습니다. 때때로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땅과 집을 팔아서라도 필요에 있는 이들을 구제하는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일에 앞장선 사람이 바나바라는 사람이었고 4장 마지막 부분에 그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그는 위로의 아들이라고 불림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분위기 가운데 아나니아 삽비라도 그 물결에 함께 참여한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아나니아 삽비라가 그 물결에 참여하면서 일부를 바쳤음에도 전부를 바쳤다고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영분별을 가지고 있었던 은사를 가지고 있었던 베드로에 의해서 그것이 드러났고 그것이 드러난 순간 그리고 그 거짓을 인정하고 회개하지 않는 순간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임을 당한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다른 시각에서 하나님께서 너무 심하게 대하신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도 내지 않은 사람보다는 낸 사람이 더 나은 사람 아닌가. 그 마음속에는 위선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내지 않은 사람보다는 낸 사람이 훨씬 더 나은 사람 아닌가. 그러한 마음에 숨겨진 죄가 있다고 해서 이렇게 데려가시는, 죽게 하시는 그런 일에 이른다면 우리 모두에게 큰 두려움이 있게 되는 거죠. 오고는 모든 교회 헌금 시간에 죽게 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을까? 이러한 기준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하신다면 우리가 마음속에 늘 가지고 있는 위선과 허례, 거짓이 얼마나 우리 마음속에 요동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하게 다루실 수가 있을까? 그런 충격을 우리는 가질 수가 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사건이 떠올라서 이 주일학교 때 이 본문을 두려워했습니다. 초등학교 때 헌금으로 내야 될 돈을 내지 않고 과자를 사 먹었던 그런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이렇게 심하게 보이는 듯 다루시는가? 우선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볼 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시는 단계에서 더욱더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길 때는 이렇게 매우 엄격하게 다루십니다. 예를 들어 구약에서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신 이후에 그 제도를 정착해 가는 과정에서 모세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가지고 분향했을 때 죽임을 당했습니다. 또 다윗 시대에 이제 그 왕국이 세워지는 가운데 법궤를 다시 블레셋 진영에서 가져오는 과정에서 그 법궤를 수레에다가 끌고 가는 꾸사가 그 법궤가 흔들려 떨어질 상황에서 그 법궤를 손으로 붙잡았을 때 죽임을 당했어요. 이 사람은 떨어지는 법궤를 잡으려고 한 것인데 왜 이런 일이 있을까요? 원래 법궤는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어야 하는 것임에도 오랫동안 그것이 무시되어 온 하나님의 율법이 무시되어 온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경각심을 주려고 그런 사건을 일으키신 거죠. 이런 일들이 역사 속에 종종 나타나는데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항상 그렇게 대하시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역사의 중요한 시점마다 특별히 그 공동체를 더욱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마치 우리가 식물을 재배할 때도 갓 싹이 나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보호하듯이 갓 태어난 어린 생명이 더 철저한 보호를 받듯이 인큐베이터에서 더 보호를 받아야 되는 아기가 있는 것처럼 성령으로 말미암아 태어난 이 오순절에 태어난 이 공동체가 더욱더 거룩하게 보호받고 앞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쓰임받게 하기 위해서는 작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죄악까지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철저하게 다루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심으로써 그 공동체를 더욱 사랑하시고 축복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러한 일을 행했는가를 좀 더 면밀히 살펴봐야 합니다. 5장 1절의 2절의 말씀을 5장 1, 2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시작. 아나니아라는 사람은 그의 아내 삽비라와 함께 재산을 팔았습니다. 그는 그 돈의 일부를 떼어 자기 것으로 숨겨두고는 나머지를 사도들의 발 앞에 가져와 바쳤습니다. 그의 아내도 이 일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부부가 함께 이 일을 의논했다는 것이죠. 땅을 판 값의 일부만 가져갔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것을 전부라고 속였다는 겁니다. 베드로의 지적입니다. 3절, 4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자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아나니아야, 어떻게 내가 사단에게 마음을 빼앗겨 성령을 속이고 땅값으로 받은 돈의 일부를 내 것으로 몰래 숨겨두었느냐. 그 땅은 팔기 전에도 내 소유였고 또 팔고 난 뒤에도 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이런 일을 마음에 품었느냐. 너는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것이다. 베드로의 책망의 초점은 무엇입니까? 이들이 전부를 바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초대교회는 공유재산을 추구하는 공산주의가 아니었죠. 법과 제도를 통해 다 의무적으로 바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자신의 기쁨에 따라서 자원함으로 드리는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 그중 바나바 같은 사람은 기쁨으로 온전한 헌신을 한 경우이죠. 베드로의 책망은 이것입니다. 누가 너에게 땅을 팔아서 헌금하라고 강요한 적이 있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요하지 않으시는 분이며 하나님은 당신의 물질이 필요한 분이 아니다. 당신들의 소유로 되어 있는 그 땅을 판 것도 당신들 자신의 결정이요. 또 그중 일부를 드림으로써 아 이것은 내 재산을 판 것의 일부입니다라고 드렸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께 영광이 됐을 것이다. 그런데 왜 일부를 가져왔으면서 이것이 전부인 것으로 속이느냐 이것입니다. 전부를 바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거짓말을 함으로 부풀린 것에 대한 책망인 겁니다. 이 초점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를 벌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죠. 우리가 많은 것을 드려야만 우리를 더 이뻐하시고 축복하시는 그런 하나님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자원하는 마음인가? 또한 이것이 기쁨으로 드려지는 것인가? 또한 이것이 영혼을 깊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드려지는 것인가? 이러한 것들을 보는 것이죠.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행동은 자원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자원이 아닌 그 어떤 상황에 이끌려서 자신들의 체면, 자신들의 위치, 또 사람들의 시선, 더 나아가 바나바가 저렇게 헌신함으로 인정을 받는 모습을 보니 우리가 이 공동체에서 더 인정받기 원한다면 뒤처져서는 안 되겠다라는 비교의식과 경쟁의식으로 시작된 거라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과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라기보다도 비교의식과 경쟁의식으로 무엇인가 내가 더 이 공동체에서 주도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 되기 원하는 동기였다는 거죠. 게다가 거기에 거짓말까지 더해서 위선의 죄를 범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후반부에 그 공동체의 모습을 표현하면서 바나바의 이야기를 하죠. 그러고 나서 5장 1절 11절입니다. 성경 장절을 다시 좀 편집할 수 있다면 오늘 본문의 사건을 4장 뒷부분에다가 붙여놓으면 바나바의 이 행동과 아나니아 삽비라 행동이 대조가 되겠죠. 사실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의 의도가 바로 그겁니다. 아나니아 삽비라의 이런 위선적인 행동을 촉발하게 된 것은 사실 바나바의 순수한 헌신이었어요. 그 순수한 헌신을 순수하게 따라가야 하며 순수하게 기쁨으로 자신이 믿음의 분량대로만 했어야 되는데 인간적인 그런 생각으로 바나바와 어떤 경쟁의식을 가지고 이런 일을 행함으로 인해서 위선이 들어왔다는 것. 이것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문제입니다. 먼저 베드로의 책망을 듣고 죽임을 당해 3시간 후에 삽비라가 왔습니다. 베드로는 앞서 일어난 일을 얘기하지 않고 또 똑같이 질문하죠. 그럴 때 이것이 전부입니다. 삽비라도 똑같이 질문함으로 남편의 길을 갔습니다. 왜 남편의 일을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기회를 주고자 한 것입니다. 기회를 주고자 한 것이죠. 이 부부가 깨닫지 못했던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보시기보다 그 행위 이면에 있는 우리의 동기를 보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살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철저히 사람에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보여지는 것이라는 그 중요한 원리를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시편 139편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니 나를 아실 것입니다. 내가 앉고 서는 것을 아시고 멀리에서도 내 생각을 아십니다. 주께서는 내가 길을 다니는 것과 내가 눕는 것을 아시니 내가 하는 모든 일을 샅샅이 알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야 한다는 것을 이들은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부부를 엄격히 다루시며 충격을 주심으로 어떤 교훈을 주시기를 원하셨습니까? 첫째로 초대교회가 하나님을 더욱 두려워하며 사단의 역사에 대하여 경각심을 가지도록 한 것입니다. 5장 11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온 교회와 일에 대해 소문을 들은 모든 사람들은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베드로가 이 아나냐 삽비라를 지적하면서 왜 사단이 너의 마음에 가득했구나. 왜 사단에게 마음을 내어주었느냐. 이런 책망을 하죠. 성령이 임하시고 또 복음이 증거될 때 사단은 결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사단도 열심히 일합니다. 우리 성도들만 예배당에 오는 것이 아니에요. 어쩌면 사단은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당에 오기 전부터 예배당에 와서 일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예배를 망가뜨리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할까? 예배 마치면 주차장에 먼저 가서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막 기스를 내놓고 뭐 차가 주차가 안 되게 하고 예배 받은 은혜를 다 쏟게 하려고 어떻게 해든 사단도 열심히 일합니다.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예배로 모이면 우리만 모이는 게 아니에요. 초대교회 공동체가 그처럼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갈 때 그들만 있는 것이 아니다. 경각심을 가져라. 사단은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너뜨리려고 일하고 있다. 그것을 사단의 존재를 깨닫게 하고 그 사단이 더 이상 틈타지 못하도록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줌으로써 두려워하게 하신 거예요. 둘째로 교회는 거짓 없는 진리 위에 세워지고 성장해 가야 함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보면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여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말씀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진리의 순종함으로 여러분의 영혼을 깨끗하게 해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청결한 마음으로 서로 깊이 사랑하십시오. 여기 서로 깊이 사랑하라, 형제를 사랑하라는 말씀에 앞서 나오는 것이 진리의 순종함으로 거짓 없이. 여러분, 거짓이 있는 사랑은 오래가지 못하고 그 사랑은 깊은 상처가 되는 것을 잘 압니다. 참된 사랑은 거짓 없는 사랑입니다. 진리 안에서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가 거짓이 있는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충격적인 사건을 통해서라도 우리를 일깨우시는 겁니다. 교회가 교회다운 것 그리고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받는 것은 언제나 거짓 없는 사랑으로 하나 될 때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이 아나냐 삽비라에게 또 다른 형태의 사랑과 은혜를 베푸신 겁니다. 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처분이 가혹한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다른 차원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신 겁니다. 만일 그들이 이 세상에 더 오래오래 산다면 어쩌면 유다처럼 사단의 종노릇하며 더 많은 거짓과 더 많은 위선과 더 많은 불의함으로 하나님의 대적자가 될 수도 있기에 하나님은 그들을 데려가심으로 그들이 더 큰 죄악에 관여하지 않고 더 사단의 통로가 되지 않도록 그들을 데려가신 은혜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나냐 삽비라가 지옥에 갔다고 단정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들이 성령을 받고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 한 일원이 되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영원한 죽음에서는 면하게 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 더 오래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적자가 되는 그 더 큰 불행에 처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먼저 데려가셨다. 때로 우리는 믿음으로 건강하게 오래 살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론 이런 기도도 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죄를 짓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생으로 살 바야 빨리 데려가 주세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더 큰 하나님의 대적자로서 이렇게 범죄하며 교회를 무너뜨리지 않도록 오일하며 또한 그 영혼도 거룩하게 구별하시기 위해서 또 다른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아나니아 삽비라를 긍휼히 여기셨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가 이렇게 바나바와 비교의식, 경쟁의식에 사로잡혔을 때 그 사단의 먹이가 된 거죠. 사단이 왜 사탄이 됐습니까? 하나님과 비교한 거예요. 어찌 비교할 대상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하나님처럼 되려고 한 것이죠. 사람에게 있는 비교의식의 중심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죄악입니다. 우리는 누구와도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느 누구처럼 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의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거짓으로 자신을 포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없습니다. 더 무서운 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가 자신을 포장한다는 겁니다. 헌신으로 참여하면서도 우리 마음속에 욕심과 위선이 들어올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공동체에 참여하면 참여할수록 더 순결한, 더 의로운, 더 거짓 없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우리가 서로를 격려하고 또 우리 자신을 믿음으로 온전히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주신 충격적인 이 사건을 통해 교회는 더욱 거룩해졌고 그리고 더 믿는 이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은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하시는 사건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더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사건임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감사하며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나니와 삽비라를 통해서 보여주신 이 충격의 교훈이 우리의 마음속에 늘 살아있게 하시고 또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이 날마다 이루어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비전은